위대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 막혔던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셨던 것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민족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이런저런 모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2개월, 이제 12개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를 보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1월달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뤘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만 이랬습니까?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에 고통하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줍니다. 1, 2절에서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예언을 하실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선포를 하실 텐데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예언을 하신다면 용서와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실 것인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만 봐도요 절망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4, 5절에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 피 묻은 겉옷,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사단에게 얽매여서 종노릇 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하는 그 마음이 우리 내면에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이 담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고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을 받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그냥 죄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큰 빛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늘진 사망의 우리의 고통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비추셨다, 비쳤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빛,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빛, 구원의 그 기쁨의 빛이라고 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 구약에 보면 기드온 용사들이 용사 겨우 300명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다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그 누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여러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주실 구원의 빛이 영생의 이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서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너희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너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국을 한번 보세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딱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그 현대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지구상에서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에 8장 22절에 보면은 더욱 실감하게 돼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얼마나 다 황폐했기 때문에 그냥 흑암이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완벽하게 전쟁으로 망하다 보니까 이제 북에 있던 많은 피난민들이 남으로 내려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왔잖아요. 옛날에도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규모의 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때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만약에 그런 이동이 온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려워서 내려오겠지만 받아주는 우리들도 굉장한 혼란을 맞아야 돼요. 그 많은 민족들이 다 한번 내려온다고 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서 창성하게 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무거운 어깨에 메어진 이 무거운 짐들, 채찍들,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까지 다 꺾어서 자유하게 하리라.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분, 내 중심과 삶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을 찾고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골 통나무집에 너무나 몸이 병약한 남자 한 분 혼자 달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문 앞에 곧바로 큰 바위덩이 하나가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출입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어느 날 꿈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딱 잡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바위를 밀어댔답니다. 한 8개월이 지났는데 바위 위치가 전혀 달라진 것 같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잣대를 줄자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까 1cm도 움직여지질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8개월 동안 헛수고한 것을 생각하니까 원통하고 분해서 눈물이 막 나는 것이에요. 열받은 것이에요. 그동안 죽으라고 매일처럼 믿어댔는데 재보니까 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내면을 탁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묻습니다. 이 병약한 남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8개월 동안이나 바위를 죽으라고 밀어젖겠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줄 알고 밀었더니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제가 속이 상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밀으라고만 했지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서 거울 앞에 가서 너가 거울을 좀 보렴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닦고 이제 거울 앞으로 절레절레 걸어갑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이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양팔에 달걀군인이 쫙쫙 나오고요. 가슴에는 쪼꼬리 군인이 쫙쫙쫙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전에는 기침에 시달려서 몸이 약하니까 잠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뼈가 쑤셔서 잠도 못 잤던 내가 어느 날 봤더니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잠도 잘 자고 너무나 건강해진 모습을 딱 확인한 것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은 병약한 이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병약한 사람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족적, 즉 여러분의 지나온 발자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쟁과 혼돈을 완벽하게 종식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줄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권세인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있던 우리들이 이제 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열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영적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을 보시면 한 아기 그리고 또 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 아기와 한 아들은 한 사람을 지금 가리킵니다. 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바 있는 그 아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저절로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기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기가 자라면서, 태어나면 자라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게 돼요. 아기 때는 몰라도 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금 이 나이가 돼보면 여러분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지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이 사생활을 다 알게 하셨어요. 형평과 사정을 우리의 인간의 변론자로, 구속자로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중심 속에 깨달아져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심으로 새롭게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눈으로 볼 때는 한 아기가 태어났고 이 조그만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적인 힘을 가진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한들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연약하고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어린 아기 하나, 이렇게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세상의 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돈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논리에 젖어서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다 우리 영적인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심 속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소유하고 있던 사단의 왕국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이제 교회 대신 그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막혔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쁨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왕국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백성답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왕 아니라 어떤 군왕들과는 달리 스스로 주님께서는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홀로 모든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시는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모자라. 즉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베푸시는 아기 예수의 존귀함과 탁월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모사라. 우리 성도들을 지휘하고 우리 자신들을 지휘해서 가르쳐 주실 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온전하신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라 지혜를 이 말씀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함께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함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혹은 보호자를 뜻하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그 언약 보호자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성찬을 기다리라 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 십자가의 중보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끊어진 이것들에 영원한 참 평화 샬롬, 샬롬이란 게 평화죠 여러분.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샬롬으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다 치유해주셨어요.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영적 전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먼지와 같이 쌓여있는 죄,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죄가요 큰 혼란을 주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불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분별력도 사라지지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없애버리고 이기주의자로 빗나간 감정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불의한 것으로 마음을 계속 대신 채우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대신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은 평강과 사람의 본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줘서 참 질서를 재정립하도록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의의 능력이 이 의의 능력을 가지고 또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속에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의 주님을 증거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평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모든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과 정의, 평강과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요 분명히 미완료 미래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호와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약속에선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의 사역을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을 통해서 포로되었다는 것이에요.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모두 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친밀하게 준비하시는 완벽한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열심의 중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 한 이제 9일 우리 지혜자매가 딸을 낳았잖아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만 9개월이라는 정말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엄마만이 알 수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일을 험난한 길을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지구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수고하셨던 이 하나님, 그 은혜의 힘을 믿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갓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현재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확신하는 은혜가 거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는 그 열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 열심, 여러분의 중심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첫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구원을 통하여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영적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평화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그냥 받으셔서 평화이신 주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이 땅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세력을 소멸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나아가 선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나눠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양의 왕이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아가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